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을 예언해 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삶을 통하여 배우고 알게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와 같은 인생의 가치관들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참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우리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캠퍼스 복음교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잠시 동안 우리의 삶을 멈춰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는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시험이 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전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이 활동들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도 우리가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모임들을 이제는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이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시험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규제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어떤 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은 활동들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누리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멈출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그 모임이 좋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육신에게는 편리한 그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마치 가벼운 감기를 앓듯이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혹독한 시험을 당하여 그들의 믿음이 시험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전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속에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여야 하는 그런 이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도시에 있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생업에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고소하는 그런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유 없는 미움과 차별과 억압의 삶을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혹하게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삶에서 시인하고 드러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시험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시험에 대처하였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시험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하여서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들이 대면하였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의 참된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내었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이 부족함을 나타내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위험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큰 위로와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살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편지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느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은 성전에 있는 등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촛대를 보시면 가운데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일곱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등잔, 촛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등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금등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인가 하면 교회를 보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또 교회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시면서 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한 것, 그들의 인내, 그들이 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셨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그들이 싸웠고 그 일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선 교회였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그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교회,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그들이 힘써 싸우고 오래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흉악한 일이, 즉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참으로 에베소 교회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그들이 시험하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고 그들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나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들은 수고하였고 인내하였고 참고 견뎠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견뎌온 인내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는 무슨 말이든지 하고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와서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마음으로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다른 어떤 것들이 가르쳐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용납하지 않는 그와 같은 진리의 성벽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자신을 생각할 때에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으며 그 복음의 진리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으며 나는 이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위한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거짓 교리와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한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자주자주 말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을 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신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순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 아주 짧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그런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위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은 정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그 약점, 부족한 점, 그 잘못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의 깊은 것,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부족함과 잘못을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이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와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발람의 교훈, 즉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은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1세기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그들이 잘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이교 사회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대면하였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이 한국교회가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낸 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그들이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애국행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일본 제국주의의 국민된 자로서 나라의 충성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행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을 때 그들은 일본 신에게 세례를 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본 그 신에게 그 참배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그와 같은 위협을 그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삶을 보장받으려면 그 도시에 있는 상인들이나 기술자들의 그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단체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원한다면 그들도 이 사람 자신 자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우상 숭배도 참여해야 하고 부도덕한 삶도 함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회적인 유혹이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올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좀 편리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요구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제약과 억압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그리고 배척당하고 고발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숨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웠는데 왜 그들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믿음을 향한 싸움을 힘들게 싸우고 오랫동안 싸우고 끈질기게 싸웠는데 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통적인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옵니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교회 모든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교회 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면한 그런 영적인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세속적이고 그런 것들 다 보고 분별하면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의 입술로는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가장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신앙을 죽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머리로는 이 정통적인 참된 진리의 신앙을 다 알고 그것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는 그 진리에 합당한 심령,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은 결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그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빠졌던 이 신앙의 위험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외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내적인 삶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그리고 나는 진리를 말한다. 이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이 부드러운 뜨거운 사랑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진리를 수호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은 냉랭해지고 무뎌져서 사랑이 식어진 상태.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에서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속적인 삶으로 우리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적인 도전, 영적인 도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기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좀 적절하게 타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것까지는 내가 수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주일날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교회 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딱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적절한 타협을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들어옵니다.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은 불신앙의 생각을 품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가혹하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인 퇴보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알고 있다 이 생각만 붙들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내적인 생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을 계속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배운 한때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내가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날 예배 드렸고, 그리고 또 주일 학교에서 성경 공부했고, 그리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책도 읽고 있다, 이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못 가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에는 기도 모임 내가 안 나가도 못 나가도 또 어쩔 수 없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전 가운데서 그것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있는 영적인 모임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과 외적인 어려움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희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과의 모임을 갖는 것, 교회의 이 정기적인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이런 모임에 습관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생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외적으로는 참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것이 않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올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항상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가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인격,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복음의 빛이 되게 하는 삶이 드러날 때에 교회는 진정한 이 세상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도록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